레위기 3장 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제 이어서 화목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지에 따라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제 드려야 되는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삼아서 예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이 나왔고요. 6절부터 11절에서는 양을 예물로 삼았을 때 12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는 염소를 예물로 삼았을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 내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뒤도 똑같이 이렇게 견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예물의 종류가 나오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러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양일 땐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화목제, 소로 드릴 때랑 똑같아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여기서 양도 마찬가지로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대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독특하게도 한 가지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물과 관련해서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누군가가 물었겠죠. 아니면 묻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 양을 좀 작은 걸 갖고 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크건 작건 상관없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가? 앞에 소를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8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 다음에 양을 죽이는 거죠.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일 때에 피가 나오는 것을 8절 끝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받아다가 이제 피를 제단에다 뿌려주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물을 잡아오는 거, 예물을 끌고 오는 거, 예물을 죽이는 건 제사드리는 사람이,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주는 건 제사장이, 이렇게 나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오죠.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드리는 사람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지니 기름, 그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10절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거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위에 있던 기름들을 다 발라내고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크게 보자면 다 백정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다 짐승 잡아야 됩니다. 소로 드리려고 하면 소, 아니면 지금 양으로 드리려고 하면 양, 다 잡아서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백정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짐승 잡아서 이걸 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던 참 이것도 미안 부분인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다 발라내면 11절 제사장은 그렇게 다 기름을 떼어냈죠. 그 떼어낸 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예. 종종 이렇게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기름 뜯어냈으니까 얼마나 잘 탈까 뭐 이런 생각만 주로 합니다. 여하튼 제사장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방식도 보면 두 번째 단계가 어떠하냐면 이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둘 다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에 태워주는 것보다는 배를 가르고 다 내장 꺼내고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제사드리는 상당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에서는 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양과 똑같으니까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후에 보면 사실 앞에 나왔던 번제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물의 종류에 있어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새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예물에 소, 양, 염소만 있고 새는 없습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새는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거든요. 새는 누구 코에 붙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새 한 마리 잡아서 그거를 뭐 어디다가 같이 나눠 먹어. 그래서 이제 이 새는 화목제 예물에서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죠. 얼마나 징그럽게 가난하면 콩 하나를 나눠 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새는 이 화목제 예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곡식도 화목제 예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다윗 시대나 그 이후 왕조 시대를 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양이나 염소는 키우고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다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사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 기름, 피와 관련된 내용인데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내가 너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처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 앞에, 성막 앞에 갖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름과 피는 성막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집에서도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처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예물 드리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뒤에 가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음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성전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음식점이 되었던 기름과 피는 먹지 않습니다.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전에는 기름과 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럼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걸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참고로 오늘날은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율법을 주셨을 당시에 이러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기름과 피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하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단이 원래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대상에 아무것도 걸지 마라. 십자가도 원래는 안 겁니다. 십자가도 안 걸어요. 무엇이든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우상이 되곤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때에도 아 이건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보통 때에도 안 써야지. 내가 이건 주님과 관련돼 있으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저도 몇 가지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는 가령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이나 교회 청년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성경책을 탁 놓으면 저는 성경책 위에다가 절대로 볼펜이나 연필이나 책이나 교과서는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깔때기로 밑에 받침대처럼 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책 그 책 자체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과서가 중요하고 참고서가 중요해도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다가 교과서 얹어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기름과 피, 그건 하나님께 드리던 부분이니까 먹지 마라. 그럼 이제 그걸 구별하는 그런 명령이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화목제는 어찌 보면 다섯 가지 제사들 쭉 나온 것들 중에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제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특징을 한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은혜로 받게 되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고기를 먹고 마시는 또 내 이웃들과 더불어 고기를 함께 먹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를 누리는 양상을 잘 보시면 이게 현실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인데 제사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 설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화목하다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 재물을 특별한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일상적으로 먹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물로 드리죠. 화목제도 일상적으로 먹는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여지껏 다투다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보통 때는 안 먹던 LA 갈비를 하자. 이게 아니고 보통 때는 안 먹던 러시아 정식을 차리자. 이게 아니고 보통 때 평상시에 먹던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먹는 그게 화목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왔을 때만 화목함을 하나님과 누리는 게 아니라 보통 때의 밥을 먹을 때 그때에 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는 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을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 드리는 이유는 아 이 예배당에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뭐 하나님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먹는 음식과 집에서 먹는 음식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때 먹는 고기가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미리 잘 보여주신 특징이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 곡식을 생각해 보세요.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그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 순간 거룩한 곡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곡식을 먹어요. 이게 당연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를 끌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때 내가 집에서 키우던 소는 그냥 평범한 소예요. 그냥 일반적인 소, 흠이 없을 뿐이지 그냥 보통 소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 순간 그 소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거룩한 예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가 거룩한 예물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를 고기가 된 소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는 거냐면 제사장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룩한 고기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세상 속에 있던 나의 소유였던 것을 그냥 흠이 없을 뿐 그것을 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화목제의 예물을 고기를 내가 다시 받아 먹을 때는 거룩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나 제사장이 먹는 고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거룩한 고기였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먹을 때는 제사장이 일상에서 먹는 곡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먹는 곡식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고기를 먹을 때는 다 똑같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습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등하고 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처음에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드리는 사람으로 왔다가 예물을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고기를 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을 졸졸졸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주변의 이웃들 이제 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는 이웃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받는 데 초점이 있고요. 이웃 사랑은 나눠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목제 예물을, 이 고기를 나눠 먹는 장소가 어딜까요? 성막 앞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기를 나눠줄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화목제 예물 드렸으니까 이거 드세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화목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그래서 나는 성막에 나왔는데 저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오늘 화목제 드릴 거니까 와서 고기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청하는 것은 이제 내 몫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제사를 다 각각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어찌 보면 중요한 정도 혹은 은혜를 받는 정도만 놓고 보면 화목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무얼 받나요?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신 은혜도 받죠. 그런데 화목제는 어떠하냐면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고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제사함도 받고 화목함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도 받고 그래서 거룩한 고기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엄밀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자면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내가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한 걸까요? 물론 하나님과 일정 부분은 화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화목제를 드렸을 때만큼 화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거의 다 주일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복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번제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없습니다. 그런 내용 안 나오죠?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은 맨 끝에 다 뭉뚱그려져서 나오는데, 결론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드렸, 제사드렸죠? 식사 규정과 관련된 음식 규정이 나오죠? 접촉과 관련된 내용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명령을 다 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무자르듯이 탁탁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번제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나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돈을 쓰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런 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지금 더 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고기로,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수로 나누어주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누리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구약 때도 화목제를 정하시고 또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보내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때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생각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종종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함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